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과 소식, 또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항상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LA 땅에 우리 나성영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나성영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시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나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듣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심판의 예언을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패턴화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지만 그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이러한 패턴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용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등장하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처절합니다. 그는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손자인 므낫세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에게는 회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행과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그에게 회개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하스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는 보통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을 평가할 때는 다윗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이 구절에 등장한 이유는 그가 많은 업적을 남기거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왕이라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충직했던 장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을 한번 되돌아가 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시여,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직언을 하게 되지요. 이미 통일 왕국 큰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마 저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 죄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다윗으로 불리워지고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에게는 회개의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지. 이어서 둘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한 본문을 역대하 28장에서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라가 주변 나라들의 위협 속에 위태롭게 되자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던져 태워 죽이게 됩니다. 침략한 나라는 이런 행위를 항복의 의미로 여기며 전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인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셨고 미워하셨고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여기는 행위를 금하셨지만 아스왕은 버젓이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방 나라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그대로 채용합니다. 즉 산당들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죠. 작은 산과 푸른 나무도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것을 아주 떳떳하게 여기며 사람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그 행위를 이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는 일에 그는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스 왕은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 심지어 성전의 기물들을 우상 섬기는 곳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자 아스 왕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아수르에게 맞춰버립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원문의 단어 쇼하드는 예물이 아니라 뇌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는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을 그 누구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의 뇌물로 바치게 됩니다.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그의 정치적인 해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이런 해법은 정치를 넘어 종교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아스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스는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완전히 매료됩니다. 아마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졌던 제단은 대규모로 그 모양과 크기가 엄청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내어 똑같이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아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제단을 만들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스가 돌아오자마자 그곳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스 왕의 만행과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던 놋제단과 물두멍을 가져다가 우상의 제단을 위해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상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성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미 아스 왕에겐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이 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왕의 지위를 지키기 급급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랬기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우는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나라의 보물인 성전과 왕궁의 금을 가져다 뇌물로 바칩니다. 더군다나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과 그의 제단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대언자인 제사장을 통해 만들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보기만 하십니다. 이후 아하스는 나라의 위기를 지켜내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잘 넘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끝끝내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에겐 무관심함으로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심판의 경고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하스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그 어떤 회개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성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시험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코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인생 여정 앞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존재이며 인생들이기에 넉넉하게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며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더 깊은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회개치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나성령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